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연방 상하의원 전원을 상대로 대북 정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오후 백악관에서 열린 상원의원 대상 설명회에는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이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북한의 예측 불허성으로 인해 대통령에게 이번 설명회를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상원에 이어 하원의원 전원을 초청해 의회에서 같은 내용의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과 매티스 국방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은 이날 합동 성명을 통해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한다며 그 목표를 향해 협상의 문을 열어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정상들과 전화회담을 가진 뒤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에서 당장 탈퇴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프타에서 미국이 탈퇴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미국의 무역협정들을 비난했었습니다. 특히 1994년 체결된 나프타는 재난이며 수많은 미국의 일자리를 멕시코로 이전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은 그러나 어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 시점에 나프타 협정을 폐기하지 않기로 동의했으며 3국 정상들은 나프타 협정이 모두의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한 재협상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터키에서 최근 실시된 개헌 국민투표와 관련해 유럽감시단이 제기한 의혹에 해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유럽안보협력기구와 유럽의회 감시단원들은 보고서에서 개헌 찬성으로 결정된 터키 국민투표 과정에서 최대 250만 표가 조작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오늘 독일 의회 연설에서 터키 정부는 이번 보고서를 자체 검토한 뒤 제기되는 의문들에 답해야 한다며 터키가 부정투표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베네수엘라가 어제 미주기구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의 이번 발표는 미주기구가 표결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정치 사태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한 직후 이뤄졌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외무장관은 오늘 앞으로 2년간 미주기구 탈퇴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한 달째 계속돼 29명이 숨지고 400여 명이 다쳤으며 10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프랑스 법원은 전쟁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라무시 하라디나이 전 코소보 총리를 인도해달라는 세르비아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프랑스 콜마르 법원은 오늘 하라디나이 전 총리를 석방했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당초 세르비아의 체포영장에 따라 지난 1월 초 하라디나이 전 총리를 체포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르비아와 코소보 사이에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세르비아 당국은 하라디나이 전 총리를 지난 1998년부터 99년 사이 벌어진 코소보 전쟁과 관련해 기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코소보는 지난 2008년 서방의 지지로 독립을 선포했지만 세르비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가해진 테러 공격으로 이란 국경수비대원 10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 이란 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들 국경수비대원들은 이란 동남부 시스탄 발루체스탄 주내 미르자베 지역에서 순찰을 벌이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언론은 자이시 울 아들이라는 반군단체가 자신들의 소행임을 시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시스탄 발루체스탄주는 마약 밀매 조직과 분리주의 반군들로 인한 소요 사태로 오랜 갈등을 빚어온 곳입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아이들에게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바로 1년에 한 번 있는 자녀와 함께 직장 가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매년 4월 첫째 주 목요일을 자녀와 함께 직장 가는 날로 정하고 아이들이 부모의 직장을 방문해 부모님의 직업을 비롯해서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단순한 견학이나 방문이 아니라 직접 직업을 체험하고 또 분위기를 느껴보면서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도 키우고 또 각 직업의 중요성도 느끼게 되는데요. 올해는 미국 대통령이 머무는 백악관을 취재하는 기자의 자녀들이 백악관에서 실제 대변인과 함께 모의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어서 더욱 화제를 모았습니다. 항상 세계적인 현안을 다루면서 팽팽한 긴장이 흐르는 기자회견장에 이 어린이 기자들이 가득 차면 어떤 분위기가 될지 흥미롭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직업에 귀천 없이 모두가 미국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날로 이 자녀와 함께 직장 가는 날이 중요한 교육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7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4월 28일 금요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2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23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예상되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역시 1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8에서 22도, 신의주 7도에서 23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7에서 21도, 함흥 7에서 22도, 끝으로 청진은 7에서 1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볼까요? 오늘 첫 곡은 노라 존스의 노래입니다. Thinking About You, 당신을 생각합니다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Yesterday I saw the sun shining and the leaves were falling down softly and my cold hands needed a warm touch and I was thinking about for signs to lead me. You hold my hand, but do you really need me? I guess it's time for me to let you go. But I'll be thinking about you. I'll be thinking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예, 북미 자유무역협정, 이 나프타라고 부르는데요. 이 나프타를 폐기하겠다고 공언해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폐기 입장을 유보하고 재협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세 나라 사이에 관세 없이 상품과 용역을 거래하는 이 협정을 놓고 며칠 동안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었는데요. 자세한 사정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중국에 억류돼왔던 미국인 여성 사업가가 실형을 받고 추방을 앞두고 있고요.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극동 지방에 대형 병원을 짓기로 합의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선언했군요.
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 그리고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를 폐기하지 않고 신속하게 재협상을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성명을 통해서 지금 시점에서 나프타를 폐지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세 나라 모두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재협상에 돌입하도록 필요한 각국 내부의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재협상이 가져올 결과가 세 나라를 모두 더 강하고 나아지게 만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최근 며칠 동안 이 나프타를 둘러싼 상황이 좀 긴박하게 돌아갔죠.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까지 이 나프타는 미국에 매우 나쁘다라면서 우리 기업들과 미국 노동자들에게 매우 나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프타를 아주 크게 바꾸거나 나프타에서 영원히 탈퇴할 것이라고 공언했었습니다. 어제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워싱턴 포스트 등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프타를 폐기하는 내용이 담긴 행정 명령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무역정책을 관장하는 윌보 로스 상무장관도 전날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나프타 체제를 완전하게 바꿀 방침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예, 이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무역 공방도 고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프타 폐기를 위한 행정명령에 조만간 서명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에 앞서서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무역 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이었는데요. 캐나다가 미국에서 들여오는 치즈 원료용 우유에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서 미국 상무부는 캐나다의 주력 수출품인 목재에 대해서 대규모 상계 관세를 매기는 보복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 인터넷 사회 연결망 트위터에 캐나다가 미국을 아주 거칠게 대했다. 캐나다는 수년에 걸쳐서 미국 정치인들을 속여왔지만 이제는 참지 않을 것이라고 적고 그래서 캐나다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우리 미국은 거대한 적자를 보고 있지만 두렵지 않다 하면서 캐나다를 상대로 무역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예. 자, 그러다가 이 나프타 3개국 정상이 통화를 한 뒤에 폐지하지 않고 재협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거군요.
맞습니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실 취임 전부터 이 나프타 폐기 계획을 천명해 왔었는데요. 캐나다와 멕시코 두 나라는 미국과 재협상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혀왔습니다. 알렉스 로런스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은 어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언제라도 나프타에 대해서 재협상 테이블에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나프타에 대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해온 이유는 뭡니까?
나프타를 설명해드리면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대륙에 있는 세 나라 사이에 관세를 없애서 자유롭게 상품과 용역을 사고팔 수 있게 한 협정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협정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생산시설이 이웃나라로 빠져나가서 미국 내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줄곧 비판해왔습니다. 그래서 또한 미국의 무역 적자가 가중되는 주요 원인으로 나프타를 지적해왔습니다.
예, 미국이 나프타 나프타 때문에 보는 무역 적자가 큰가요?
예, 자료를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미국 상무부 통계를 보면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3분기까지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무역 거래에서 미국은 한 달에 약 40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적자를 본 건 맞는데요. 이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같은 기간에 월 280억 달러 규모인데 비춰서 사실상 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캐나다와는 미국이 같은 기간에 매달 10억 달러 정도 흑자를 봤습니다.
예, 자 무역 적자가 뭐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 미국이 나프타로 인해서 보는 이득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지적처럼 이 나프타로 인해서 이 미국의 일자리가 멕시코로 유출되고 또 미국이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단점도 있지만 미국 소비자들은 싼 값의 상품을 살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멕시코를 상대로 기록한 월 40억 달러 규모의 무역 적자는 주로 자동차 회사들을 비롯한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인건비가 싼 데다 관세가 없는 멕시코에 공장을 지어서 발생했던 건데요. 이 워싱턴에 있는 피터슨 국제연구소 측은 오늘자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 나프타가 폐기되면 미국인들이 구입하는 이 픽업 트럭 자동차의 가격이 3천 달러 정도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 오랫동안 억류돼 있던 미국인 사업가가 곧 추방된다는 소식이네요.
네, 중국 법원이 간첩 혐의로 지난 2년 동안 공안 구금센터에 억류되어 온 중국계 미국인 여성 사업자문과 판판 길리스 씨에 대해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에 강제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중국 난닝시 중구인민법원은 화요일 간첩죄 유죄 판결을 내린 데 이어서 길리스 씨에 대한 강제 추방을 결정했습니다. 길리스 씨는 이미 2년 동안 구속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따르면 1년 6개월 정도 형기가 남은 건데요. 중국 법원은 길리스 씨의 추방 일자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형기를 모두 채우지 않고 조만간 미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길리스 씨가 중국에 붙잡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 텍사스주 휴스턴 출신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사업 자문을 하는 길리스 씨는 지난 2015년 3월 휴스턴시 무역 홍보 대표단의 일원으로 중국의 칭다오와 선전을 거쳐서 광둥성 주하이를 방문했다가 공안에 체포된 뒤에 구금됐습니다. 이 공소장에는 지난 1996년 광시성에서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가 적혀 있었고요. 또 미국을 비롯한 외국 정보기관을 돕도록 이 중국 현지에서 중국인들을 포섭하려 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길리스 씨는 이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이 20년 가까이 된 혐의로 체포된 데다 또 재판도 오랫동안 열리지 않은 채 구금되어 왔기 때문에 유엔이 국제인권규범에 위배되는 임의 구금 사례로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이 길리스 씨를 석방하라는 요구가 계속되어 왔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국제인권단체들의 석방 요구가 꾸준히 이어졌지만 중국 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달 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이의 정상회담 이후에 미중관계가 다방면에서 협력 기조를 보임했 따라서 이 중국 법원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이 길리스 씨를 미국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미국 언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러시아를 방문했군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러시아를 방문해서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두 정상은 영유권 분쟁이 진행 중인 북방 영토, 러시아에서는 쿠릴열도라고 부르는 이 섬 네 개 섬 주변에서 고기잡이를 비롯한 공동경제활동을 진전시키기로 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합의를 이뤘다고 언론이 밝혔습니다.
예. 이 대표적인 합의사항은 뭡니까?
일본 측의 대규모 투자로 이 극동지방 하바로프스크에 대규모 의료단지를 짓기로 했습니다. 이 하바로프스크는 북한의 신의주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곳인데요. 일러 예방의학 분석센터로 이름이 결정된 이 의료단지에는 이 투자 규모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 러시아 극동지방의 최대 의료시설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두 정상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서로 나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러시아로 출발하기에 앞서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하네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긴박해지고 있는 북한 정세를 비롯한 세계 과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함께 연대해서 러시아와 대처하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러시아가 북한에게 강한 압력을 가하도록 푸틴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내일 영국으로 이동해서 테레사 메이 총리와 회담할 예정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법인 세율을 크게 낮추는 내용의 조세 개혁안을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가 기념물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소식, 또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 가운데 멕시코 출신 비율이 줄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조세 개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내세운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어제 그 내용을 공개했죠.
네, 그렇습니다.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법인세율을 크게 낮추고 개인소득세 제도를 단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스티븐 문신 재무장관은 어제 조세개혁안 발표에 앞서 의회 전문 매체 더힐 주최로 열린 행사에서 이 조세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 have a very uncompetitive system that's hindering the economy and jobs. We want to make business
네, 미국 조세 제도가 경쟁력이 떨어져서 이 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는 건데요. 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개인소득세 제도를 단순화하고 또 세율을 낮춰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희신 장관은 이번 조세 개혁안이 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며 이번 개혁안을 관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 개혁,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먼저 기업 관련 부분을 보면 이 법인 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크게 낮추게 됩니다. 미국 법인 세율을 다른 선진국들 수준으로 끌어내리겠다는 건데요. 미국 조세재단은 이럴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 연방정부 세입이 2조 달러 줄어들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 세율을 낮추면 경제 성장이 촉진돼서 부족한 세수를 채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문우신 장관은 미국 경제가 한 해 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전문가들은 이것이 좀 어려운 일로 보고 있긴 합니다. 지난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참고로 1.6%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미국 기업이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특별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 개인 소득세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도를 단순화하는데요. 이 소득세 등급을 현행 7개에서 3개로 줄입니다. 10%, 25%, 35% 이렇게 3등급으로 나눈다는 건데요. 이렇게 실현될 경우 이 최상위층의 소득세율이 약 5%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개인 소득세 보고할 때 얼마를 어떤 식으로 공제하느냐가 큰 고민거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 공제 항목이나 방식도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이 기본 공제액을 두 배로 늘렸습니다. 현재 개인은 6,350달러, 또 부부가 함께 신고할 때는 12,700달러를 기본으로 공제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를 두 배로 늘린 겁니다. 이에 따라서 수입이 24,000달러가 안 되는 빈곤층 가족의 경우에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행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예. 자, 하지만 뭐 이런 기본 공제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요.
네, 이 항목별로 공제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 어쩌면 다시 생각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트럼프 행정부 계획대로라면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이 크게 줄기 때문인데요.
예.
이 주택 용자 이자하고 이 자선 단체 기부금 등 인기 있는 일부 항목만 남기고 의료비라든가 지방 정부 세금 등 이 대부분을 공제 항목에서 제외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5만 달러를 버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이 사람이 뭐 교회 기부금으로 1년에 100달러를 내고 또 부동산 융자 이자로 뭐 1000달러를 내고 또 주정부의 자동차세나 뭐 다른 기타 세금으로 뭐 500달러 정도를 냈다고 가정을 하면요.
예.
이런 액수들을 다 이 내야 하는 그 소득 저기 수입에서 이렇게 공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예를 들어서 이게 다 합쳐서 뭐 1000달러다 하면은 5만 달러에서 1000달러를 빼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이 소득세율을 적용을 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렇게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이 앞으로는 줄어든다는 겁니다.
예.
또 앞으로 이 공화당이 사망세라고 부과하는 비판을 하는 유산세도 없앨 예정이고요. 또 주식이나 채권 등을 매각했을 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되는 이 자본 이득세율을 현행 23.8%에서 또 20%로 낮춥니다.
예. 자, 이런 그 조세 개혁안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네, 일단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체로 공화당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과 같다는 건데요. 하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은 세수 감세로 이 미국 재정 적자가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부자들을 위한 제도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을 위한 감세 제도다. 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세금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번 조세 개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나 혜택을 보게 될지 봐야 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문신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충분히 재정 내역을 공개했다면서 세금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간 뒤에 행정명령을 무척 많이 냈는데요. 거의 30개에 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런데 어제도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했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 지난 1996년 이후에 제정된 국가 기념물을 모두 재검토하라고 연방 내무부에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어제 서명했습니다.
Today I'm signing a new executive order to end another egregious abuse of federal power. And to give that power back to the states.
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한 말 잠시 들으셨는데요. 이 터무니없는 연방정부의 권한 남용을 끝내고 그 권한을 원래 주인인 주정부와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연방정부가 이 국가기념물 지정권을 남용했다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20여 년 동안 지정된 곳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지정을 아예 해제하거나 아니면 구역을 재조정하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 국가기념물이 뭔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미국은 지난 1906년 당시 이 티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만든 국가유물관리법에 따라서 국립공원과는 별도로 이 특별한 비경을 가진 곳, 그러니까 경치가 아름다운 것이나 또 역사적인 유물, 유적, 또 과학적 가치를 가진 곳을 국가기념물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기념물은 대통령이 지정하는데요. 이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통령 16명이 160개가 넘는 국가기념물을 지정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와 또 주민들에게 권한을 돌려준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 행정명령이 나온 배경을 좀 살펴볼까요?
네, 이 자원 개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 국가 기념물로 지정이 되면요, 해당 구역을 마음대로 개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구역에서는 이 자원을 캐내거나 또 건물을 마음대로 지을 수도 없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이 지역 주민이 불만을 품는 경우가 많이 나왔습니다. 라이언 징키 내무부 장관은 국가기념물 지정으로 이 해당 지역에서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또 소득이 줄었다는 그런 민원을 많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히 논란이 많은 곳이요. 바로 유타주에 있는 Bear's Ears, 이 곰의 귀라는 이름의 국가기념물입니다.
네, 자 곰의 귀라는 이름을 보니까 아무래도 인디언, 그러니까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과 관련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나바호 원주민을 비롯해서 다섯 부족의 문화유산과 이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해 말에 지정한 국가기념물이 바로 이 곰의 귀인데요. 그런데 이곳이 국가기념물로 지정이 되자 주 정부를 포함해서 대해서 일부 지역 주민이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해당 구역에서 석유를 캐내려고 했는데 이걸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예,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금지했다는 건데 그럼 아무래도 이번 행정명령의 수혜를 보는 쪽 이런 개발업자들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 석유 가스 개발업체나 광산업체, 벌목업체 그리고 대단위 목장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역사회에도 일자리 증가 등 경제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론자들은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을 국가 기념물로 지정하고 이 보호를 해왔는데 이걸 풀어주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 일부 주민도 이 환경 파괴를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징키 내무장관이 어제 이런 우려를 좀 잠재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징키 장관의 말 들어보시죠.
Let's be clear. This executive order does not remove any monuments.
네, 이 행정명령 자체가 어떤 기념물에 대한 지정을 해제하거나 공유주의 환경을 해치는 건 아니라고 징키 내무장관이 강조했는데요. 연방 내무부는 앞으로 45일 동안 검토를 거쳐서 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해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높은 장벽을 쌓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미국 내 불법 멕시코 이민자 수가 이미 감소하는 추세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 가운데 멕시코 출신은 줄어들고요. 중국 등 아시아계와 다른 중미 국가 출신은 느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미국 조사기관 이 퓨 리서치 센터가 미국 인구조사국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데 따르면요. 지난해 이 합법적인 체류 자격 없이 미국에 살고 있는 멕시코 국적자는 560만 명이었습니다. 이는 미국 내 불법 체류자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여전히 멕시코계가 가장 많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긴 합니다. 이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 가운데 멕시코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가장 높긴 한데요. 하지만 지난해 이 560만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른 나라 출신을 모두 합친 이 불법 체류자 수는 57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 2005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멕시코계 불법 체류자는 지난 2007년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이후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네. 이 전체 불법 이민자 추세를 보면 어떻습니까?
네,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그렇게 큰 변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2009년에 이 1130만 명으로 추산됐던 미국 내 불법 체류자 수가 2015년에는 1100만 명으로 줄어들었는데요. 하지만 퓨 리서치 센터는 지난해 그러니까 2016년에 불법 체류자 인구가 1130만 명으로 약간 다시 늘어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9년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을 때와 뭐 거의 같은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이 과거로 돌아가서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이 1990년에는 미국 내 불법 체류자 수가 35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뒤 불법 체류자는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해서 2007년에 1220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고요. 2007년에서 2009년 미국에서 이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가 계속될 때는 줄어들었다가 이후에는 그다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뛰어난 업적을 남긴 미국인들을 소개해드리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노시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인물을 소개해 주실까요?
20세기 최고의 프로 권투 헤비급 세계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두가 창조한 모든 스포츠에서 무하마드 알리만큼 대중적이면서 위대한 선수가 또 있을까? 어떤 언론은 무하마드 알리를 이렇게까지 표현한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네. 워낙 유명하기는 합니다만 프로 선수로서의 기록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무하마드 알리는 세계 최초로 세 차례에 걸쳐서 헤비급 챔피언 자리를 차지한 인물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챔피언 자격을 세 번이나 되찾은 예는 전무후무합니다. 또 챔피언이라는 것이 되기가 참 어려운 건데요. 지키기는 더 어렵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19번이나 방어에 성공한 것은 역시 대단한 기록이죠. 네, 은퇴할 때의 전적은 56승 5패, 그중에 KO로 이긴 것이 36차례나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어렸을 때 이름이 무하마드 알리가 아니었죠?
어렸을 때는 캐시어스 클레이, 알리라는 이름은 헤비급 프로 권투 챔피언을 차지한 이후에 바꾼 이름이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캐시어스 클레이의 어렸을 적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클레이는 1942년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클레이의 아버지는 간판을 만드는 사람이었고요.
예.
어머니는 가정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클레이가 어떻게 해서 권투를 시작하게 됐나요?
이 클레이가 12살 때인데요. 하루는 누가 자전거를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알리가 화가 나서 경찰에 찾아가서 신고를 했는데요. 그때 잡기만 하면 내가 아주 혼을 내줄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그때 그 경찰관이 조 마틴이라는 사람인데 이 경찰관이 권투 코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클레이한테 혼을 내주려면 혼을 내주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 권투를 좀 해봐라. 그래서 이제 권투 도장을 이제 찾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주 소질이 대단하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 같은 크기의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몸이 대단히 빠르고요. 또 상대방을 치고 빠지는 것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권투를 하기에 뭐 천부적인 소질을 타고났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기량을 보인 클레이는 아마추어 선수로 이제 뛰기 시작했는데 105번 시합을 했는데요. 아마추어로서.
네.
그중에 100번을 이겼습니다. 진 것이 5번뿐이니까요. 대단한 기록이죠.
예.
그러다가 미국 올림픽 대표 선수로 선발이 됩니다.
예. 자, 그때가 1960년 로마 올림픽 때죠?
그렇죠. 이 라이트 헤비급으로 출전한 건데요. 예선전을 모두 쉽게 이기고 결승전에서 폴란드 선수와 맞붙었습니다. 당시 폴란드 선수는 제비그뉴 피에츠코우스키라는 선수였는데 이미 국제적으로 이름이 잘 알려진 강타자였죠.
Cassius Clay of the United States comes out in the light trunks.
Cassius Clay는 이 시합에서 판전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땁니다.
예. 자, 금메달을 따내고 돌아온 이후에 바로 프로로 전향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프로 전향 이후에도 승리를 거듭합니다. 그래서 클레이가 19전을 하는데 19전 전승입니다. 한
예.
번도 패한 적이 없고 그중에 15번이 KO로 이긴 겁니다. 그렇게 시합을 하다가 1964년에 드디어 세계 챔피언에 도전을 합니다.
예, 그때 챔피언은 누구였나요?
세계 복싱 협회 WBA 그리고 세계 복싱 평의회 WBC의 헤비급 통합 챔피언이라고 하는데요, 소니 리스턴입니다. 당시 리스턴은 38전 37승, 그중에 28KO 승을 거둔 그런 뛰어난 선수였고요. 한 번밖에 패한 적이 없는 선수죠.
예, 정말 뭐 챔피언을 할 만큼의 뛰어난 전적을 가진 선수였는데.
네.
자, 그런데 궁금한 게요. 이 WBA, WBC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네.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이 세계 프로 권투계에는 여러 개 조직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권위 있는 양대 산맥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WBA와 WBC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다 합친 데서 통합 챔피언이다. 이런 얘기는 명실공히 세계에서 가장 주먹이 센 사람이다. 이런 걸 입증하는 것이 되죠.
예. 자, 그런데 알리가 그렇게 엄청난 선수, 이 소니 리스턴에게 도전장을 낸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챔피언 소니 리스턴은 레프트 잽으로도 상대를 케어시킬 수 있는 철권이라고 합니다. 이 잽이라는 것은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렇게 툭툭 건드리다시피 이 짧게 이렇게 치는 것인데
네.
그거 한 방만 맞아도 쓰러질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렇게 이 강력한 주먹을 가진 리스턴이니까 뭐 클레이를 좀 얕잡아 볼 수도 있었겠군요.
그랬겠죠. 이 리스턴은 이 시합이 2차 방어전이었는데요. 클레이를 아주 풋내기로 봤죠. 그리고 아마 연습할 때 상대하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클레이는 경기 전 인터뷰에서 소니 리스트는 모자라는 사람이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 이렇게 떠들어댔습니다.
I'm gonna float like a butterfly and sting like a bee.
이 말 두고두고 앞으로 클레이 그리고 모하마드 알리의 등록 상표처럼 따라다니는 말이 됐죠.
예. 이런 큰 시합이 있을 때 이 도박사들의 동향도 관심거리인데요. 그때 도박사들은 승리를 어떻게 점치고 있었나요?
네, 9-1로 리스턴이 이길 것이라고 압도적으로 예상을 했었죠.
Olympic light heavyweight champion Cassius Clay. Clay.
자, 드디어 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놀랍게도 클레이는 마치 경량급 선수처럼 빠른 발을 이용해서 링 위를 춤추듯이 빙글빙글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리스턴의 살인 주먹을 피하면서 아주 힘이 빠지게 만들죠.
예.
그러면서 클레이는 날카로운 잽, 스트레이트를 이용해서 6회전 공이 울리기 전에 챔피언을 아주 탈진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이 리스턴은 두 눈 위쪽이 터져서요. 더 이상의 경기를 할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7회 시작 공이 울렸는데 리스턴 쪽에서는 선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흰색 수건이 날라왔습니다.
예, 흰색 수건이 날라왔다는 건 경기를 포기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 흰 수건은 시합을 포기한다는 신호고요. 그러니까 클레이의 7회 TKO 승입니다. 테크니컬 KO라고 하는 그런 승리를 한 거죠. 캐시어스 클레이는 TKO 승이 확정되자 3개를 차지했다고 환호했습니다.
또다시 리스턴과의 대결이 있었네요.
네, 1차 방어전입니다. 알리의 1차 방어전이요.
예.
그런데 불과 1회에 KO 승을 거둡니다. 리스턴이 너무나 빨리 바닥에 둘어눕고 말았습니다.
알리의 권투 특징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보통 중량급 선수와는 달리 알리는 힘보다는 스피드와 기술이 주특기입니다. 그리고 이 권투에는 인파이터와 아웃복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이 알리는 아웃복서입니다. 거리를 두고 상대를 공격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이 보통 권투 선수들은 팔을 앞으로 모아서 얼굴을 가리는 것이 기본 방어 자세인데요. 알리는 두 팔을 다 아래로 축 늘어뜨리는 그런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허점을 보이는 거죠, 일부러. 이 권투는 굉장히 빠른 그 운동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약간만 허점을 보여도 순간적으로 공격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흐트러뜨리면 절대 안 되는 건데 알리는 팔을 늘어뜨리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상대방에서 바로 공격을 해들어옵니다.
네.
그때 알리가 피하면서 반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알리 입장에서는 미끼를 던진 거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자, 이 시합 이후에 이제 클레이는 이름을 바꾸게 되는 거죠?
네. 클레이는 기독교에서 이슬람교로 개종을 합니다. 또 이름도 이제 캐시어스를 버리고 무하마드 알리로 바꾸죠. 네, 알리는 1967년까지 계속 도전자를 물리치면서 왕좌를 지켜나갑니다.
네. 자, 이렇게 전성기가 시작되는 바로 그때, 그런데 그에게 좀 좌절이 찾아오는데요. 이 징집 거부 사건이 바로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전을 위해서 징집제를 실시하고 있었는데요. 미국에서는 그때 반전 운동도 한참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알리는 베트콩은 나를 검둥이라고 무시하지도 않는데 내가 왜 죽여야 하느냐 하면서 징집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찬반 여부를 떠나서 실정법을 어긴 건데요. 이로 인해서 알리는 세계 챔피언을 박탈당하고요. 선수 자격정지에다 법원으로부터 5년의 실형 언도까지 받습니다. 이것은 권투 선수로서는 사실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알리가 법정 투쟁을 하죠. 어쨌든 시합도 못하고 돈벌이도 없고 그야말로 정말 어려운 그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뛰어난 업적을 남긴 미국인들을 소개해드리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20세기 최고의 프로권투 헤비급 세계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 1편을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노시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keep your head together. Keep your head together 입니다. You know, there are times when we need to just relax and take a deep breath, just like this. Especially when it comes to difficult or hard situations that you really can't control. 사람이라면 누구나 혼란스럽거나 괴로운 상황들을 닥칠 때가 있죠? I met Diane, who really kept her head together and calm during a full rush period of sales at the mall. 그럼 먼저 제가 다이안과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keep your head together이죠. 잘 들어보세요.
The rest of your change. Thank you. You know, you've been so kind to me. I really appreciate it. I mean, I've seen a lot of people being pushy, right?
Right. Because when you have one person that's stressed out and what have you, and you getting stressed out, nothing's getting accomplished.
So you're keeping your head together, you're calm.
I'm trying.
You're breathing.
Department stores or malls here in America have huge sales several times a year. 저는 다이앤에게 I've seen a lot of people being pushy, right? 많은 사람들이 백화점에서 세일, 그러니까 할인 판매 때문에 손님들이 대부분 조급해지죠? 라고 물어보니까 Right, 그렇죠. 하지만 직원이 손님 때문에 너무 힘들게 되면 Nothing is getting accomplished. 일처리가 아주 어려워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침착하시네요. 영어로 So you're keeping your head together. You're calm. So you're keeping your head together. You're calm. 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keep your head together 인데요. Keep. K-E-E-P. Keep는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라는 뜻이고요. Head. Head는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together. Together는 함께, 같이 라는 뜻이니까 keep your head together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당황하지 않다 또는 침착함을 유지하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Thank you. You know, you've been so kind to me. I really appreciate it. I mean, I've seen a lot of people being pushy, right?
Right. Because when you have one person that's stressed out and what have you, and you getting stressed out, nothing's getting accomplished.
So you're keeping your head together, you're calm.
I'm trying.
You're breathing.
오늘의 영어 표현, keep your head together.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는다 또는 침착함을 유지하다. Keep your head together. 꼭 기억해 두시고요. 친구들과 함께 연습해 보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The Manhattan Evil은 Shining Star, 당신은 밝게 빛나는 별이다 라는 내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기원전 399년 4월 27일 오늘. 너 자신을 알라는 격언을 남긴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숨을 거뒀습니다. 죄목은 그가 그리스 사람들의 신을 믿지 않았다는 것과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 아테네는 30여 년에 걸친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패배해 침체돼 있었습니다. 이때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스파르타의 전쟁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의 화살은 모두 소크라테스에게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결국 소크라테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에 소크라테스의 친구들과 제자들이 그에게 국외로 도망치라고 권유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를 거절하게 됩니다. 결국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399년 오늘 독배를 마시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더불어 서양 철학의 초석을 놓은 위대한 철학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947년 4월 27일 오늘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 베이브 루스를 기리기 위한 베이브 루스의 날 기념식이 성대히 열렸습니다. 이날 뉴욕 양키스 경기장에는 6만여 명의 팬들이 모여 루스에 대한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당시 암으로 투병 중이던 베이비 루스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청중들 앞에 나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루스는 이날 연설에서 팬들에게 자신에게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해주어서 감사하고 또한 이렇게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1895년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태어난 베이비 루스의 본명은 조지 허먼 루스였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야구의 소질을 보인 루스는 19살 때 볼티모어 오리올스 구단주인 잭던의 눈에 띄어 프로야구 선수로 나섭니다. 그리고 이 당시 고참 선수들이 루스를 던의 베이비라고 부르면서 베이비 루스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됩니다. 루스는 이후 보스턴 레드삭스를 거쳐 뉴욕 양키스에서 주전 선수로 활약하게 됩니다. 이후 메이저리그에서 최고 기록인 통산 714개의 홈런을 치며 전설적 기록을 남긴 베이브 루스. 그는 1948년 8월 뉴욕에서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